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다니오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피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치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야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생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과정보다 그 결과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최근에는 이 말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고의 메커니즘은 여전히 이 속담에 동의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보면서 즉각적으로 과정을 삭제하도록 세팅되어 있는 것이 우리 사고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인생 가운데 그 결과에 성공이 자리하기도 하고 또 실패가 장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각자의 삶을 또 조명해 봅니다. 성공의 가도에 서 있을 때에도 성공의 가도에 서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실패를 하고서야 잘못했다며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이러한 생각의 기저에는 성공이라는 결과에는 과정상에는 문제가 없고 실패라는 결과에는 과정상에 문제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조율이 잘 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몇천 년 전부터 조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자리와 실패의 자리가 일러주는 것이 서로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의 삶과 상황을 되짚어보는 신앙이 요구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두 명의 왕이 나옵니다. 남 유다의 아마샤와 북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 이후 나라를 둘로 분열했던 북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과 구분하기 위하여 여로보암 2세라고도 부릅니다. 아마샤와 여로보암 2세 시대 전후로 남 유다와 또 북 이스라엘은 모두 왕위 계승을 위한 숱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폭력이 난무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입장에서 그 정점에 아마샤가 있었습니다. 아마샤는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를 이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아마샤는 25세의 왕위에 등극했고 29년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아마샤의 통치가 있었고 그에 대해 열왕기의 기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과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마샤에 대한 신학적 평가는 유다의 다른 왕들에 비해 비교적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였던 요아스처럼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산당은 지리적으로 높은 곳과 제사 장소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왕정기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소와 제사 장소를 높은 곳에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다고 생각을 했고 높은 곳에 제사 장소를 세우게 되면 하나님과 더 가깝게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산당에서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동시에 가나안의 신들에게 거행되는 종교의식이 함께 치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둘이 구별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산당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희미해지고 이스라엘의 신앙에 부정적인 역할을 할 뿐이었습니다. 산당은 지어진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이교의 잔여물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산당을 훼파하는 것은 종교개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시아는 그것을 행하지 않았고 결국 그렇게 남아있는 산당으로 인하여 남유다의 백성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는 잘못을 끊어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학적 평가, 즉 속의 공식에 이어 왕으로서의 행적들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아마샤는 아버지를 살해한 신하들을 숙청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한 아들의 복수가 깊게 서려있는 매섭고 차가운 칼이었지만 그의 칼 끝에는 공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복수는 혈족을 말려버리는 끔찍한 학살로도 이어질 수 있었지만 아마샤는 신명기 24장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모세의 율법책의 기록을 지키며 원수의 자녀들까지는 해하지 않았습니다. 복수와 공의의 칼로 왕권을 강화하며 내치를 다진 아마샤는 이제 나라 밖으로 눈을 돌립니다. 먼저 남유다의 남동쪽에 위치한 에돔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에돔과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그 인연이 매우 깊습니다. 에돔은 이삭의 장남이자 야곱, 즉 이스라엘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형제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당시 에돔 땅을 통과하자고도 했을 때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로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을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은 에돔을 멸망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한켠에 에돔이 존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다윗이 에돔을 굴복시켰습니다. 이 일로 에돔과 이스라엘은 서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에돔은 남유다의 국력이 약화되어 있는 틈을 타 여호람 시대에 다시 반란을 일으켜 독립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에돔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남방에서 유다 민족을 흔들고 괴롭혔던 민족이었고 그들을 향해 다시 한번 아마사가 출사표를 던졌던 것입니다. 에돔과의 전투에서 아마샤는 꽤나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마샤가 이끄는 남유다의 군대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을 맞아 에돔 사람 만 명을 죽이고 셀라로 진격했습니다. 셀라는 반석이라는 의미로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초롱성 셀라를 취했고 이를 욕대리라 명령했습니다. 에돔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하고 이에 도취된 아마샤는 기세를 몰아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에게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라고 도발했습니다. 이에 요아스는 수수께끼와 같은 우화를 통해 이를 거절합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내 딸을 내 며느리로 삼게 하라 청하였고 이로 인하여 가시나무는 레바논 들짐승에게 짓밟히게 되었다는 우화였습니다. 요아스의 거절은 정중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마샤를 무시하고 모욕했던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 아마샤는 보잘것없는 작은 가시나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가시나무는 지나는 들짐승에게조차 쉽게 짓밟혀버리는 유약한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웅장하고 강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와 힘을 겨루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므로 시도조차 하지 말라고 종용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마샤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덤벼들고 도발하고 있었지만 요아스는 그의 자신감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요아스는 아마샤를 향해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았다 라고 말합니다. 에돔으로부터의 승리에 도취되어 아마샤가 교만해졌다라고 요아스는 충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난공불락의 성 셀라를 취한 것은 매우 큰 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북이스라엘과는 비할 바가 못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더 대담한 도전을 한 것입니다. 이는 마음의 교만함과 그 승리를 스스로 영광을 삼은 데에 있었습니다. 전쟁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고 착각하는 이 교만함으로 인하여 아마샤는 철저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요아스는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아스는 아마샤에게 왕궁이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승리를 만끽하러 그저 왕궁에나 머물고 집으로 돌아가서 주어진 지금의 영광에 만족하며 조용히 살라고 한 것입니다. 공동번역은 이 본문을 더욱더 실감나게 번역했습니다. 10절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대는 애굽을 쳐 이겼다고 하여 목에 힘을 주고 우쭐거리는데 혼자 집안에 머물러 있어라. 어찌하여 그대의 신세와 유다의 운명을 망치려고 스스로 설치는가? 요아스는 남유다와의 전쟁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마샤의 고집은 요아스의 충고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벳스메세로 군대를 옮겨 요아스와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벳스메세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2km 정도 떨어져 위치한 성읍으로 북이스라엘과 블레셋 그리고 남유다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실상 아마샤가 유리한 장소에서 전쟁을 치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진 이유에 대하여서 우리가 본 열왕기는 자세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역대하 25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밝힙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들의 신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들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에돔과 싸운 전쟁에서 이기고 세일의 신들을 가져오고 에돔의 신들에게 구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의 교만함은 사실 근거 없는 근자감은 아니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여호와뿐 아니라 세일의 신 또 에돔의 신까지 얻었으니 북이스라엘을 상대로 이길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산당을 훼파하지 않은 자녀적인 가나안의 신앙이 아마샤의 중심 가운데 남아 그에게도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벳스메스에서의 패배는 곧바로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예루살렘에서의 전투에서도 남유다는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벽 중 북쪽 성벽의 중심문인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예루살렘 서금의 북서쪽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이 무너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한 규빗은 45.6cm로 182.4m의 성벽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남유다의 왕 아마샤는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과 왕궁의 금, 은과 모든 기명을 빼앗기고 백성들이 볼모로 잡혀 사마리아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의 남유다는 이미 아마샤의 부친인 요아스 때에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하사엘에 바쳤기 때문에 곳간이 많이 비워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없는 상황에서도 그마저도 모두 북이스라엘에게 빼앗기는 신세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게 되면 유다와 이스라엘 간의 전투, 특히 유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이스라엘과 다투지 말라고 언급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통일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두 나라로 분열되던 초기 남유다의 르호보암은 즉시로 군대를 준비했습니다. 유다 베냐민에서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하여서 임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4절입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에 르호보암은 군대를 돌려 자신을 포함하여 용사들을 삶의 자리로 복귀시켰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유다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형제와 싸우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전황적으로도 그는 어려움이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만무한 이 전쟁은 결국 패배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기사를 마치며 열왕기의 기자는 요아스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요아스에 대한 평가는 이미 열왕기하 13장 12절 13절에서도 언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14장 15절에서 1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자는 요아스와 아마샤를 대조하고자 하는 데에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악한 왕으로 평가된 요아스임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나라와는 전쟁을 치르지 않기를 원했던 그 요아스, 그의 죽음에 대해서 평이한 죽음 공식으로 오늘 본문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의 죽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아스의 죽음 이후 아마샤는 15년간을 더 살았지만 그의 15년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여 요아스에게 포로가 되어 있는 동안 그의 왕권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남유다의 국력이 매우 약해져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남유다의 사람들은 불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샤를 대적해서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왕권이 약화되어 있는 아마샤는 이 반역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라기스로 도망갔습니다. 라기스는 예루살렘 다음으로 남유다에서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유다의 언덕 땅 가장자리에 있었던 요새로 해변으로부터 유다 산지와 예루살렘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라기스로 도망하는 아마샤는 거기에서 반역의 무리로부터 벗어나 재기를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역의 무리들은 그를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라기스로 끝까지 따라가 그 왕을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반역의 주동자에 대하여서 자세히 또 정확히 밝혀주지 않습니다. 그저 무리가 반역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자들을 향하여서 복수의 칼을 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었지만 추후 아마샤의 아들인 아사랴가 왕에 등극하게 되었을 때에는 자신의 아버지를 반역해 죽인 사람들에 대한 숙청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를 전제로 많은 학자들은 그 무리라는 수수께끼 안에 아사랴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반역의 주동자를 열왕기의 기자는 무리라는 말로 남겨두었지만 그 안에는 아사랴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마샤는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는 인지도를 잃은 왕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왕의 어리석은 판단과 교만이 결국 성벽을 회파하게 만들었고 성전과 왕궁 곳간에 없는 살림을 더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지지하거나 지켜줄 리 만무한 상황에서 왕자를 위시한 무리의 반역을 막아낼 턱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샤에 이어 왕위에 오른 아사랴는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다는 짧은 메시지를 통해 남유다가 조금씩 이제 회복될 것이라는 복선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엘랏은 홍해 북쪽 끝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에시온 게벨을 건설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 엘랏은 에시온 게벨과 매우 가깝게 위치하여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의 무역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비록 홍해의 다른 모퉁이에 있지만 지금의 수에즈 운하가 인도양과 지중해를 연결해줌으로써 유럽과 중동의 교류를 돕는 것과 같이 당시 홍해 북쪽의 끝에 자리한 에시온 게벨과 엘랏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 많은 영향을 주었던 항구 도시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오빌의 금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에시온 게벨이 존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샤가 에돔을 정복함으로써 남유다의 남쪽 땅을 회복하고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함으로써 남유다의 번영기를 꿈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반역에 반역을 거듭하며 유지되었던 남유다였지만 이제 솔로몬의 영광을 조금씩 이루어가는 희망을 이 아사랴의 짧은 말 속에서 우리는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아사랴에 대한 다음 장에서 언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4장에서 이 아사랴의 사건, 그 엘랏을 재건축한 것에 대하여서 언급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뒤에 여로보암에 대한 언급을 다루면서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편 북이스라엘에는 요시아의 죽음 이후 여로보암 2세가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는 무려 41년간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에 대한 신학적 평가는 이러합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신학적 평가는 매우 저조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갔다라고 평가합니다. 즉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통치는 무려 4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의 기자는 그의 기록을 스치듯 지나갑니다. 열왕기에 기록된 일반적인 왕에 대한 소개 공식과 결론 공식을 제외하면 25절에서 27절, 즉 세 절로 그의 재위 기간 41년을 모두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절마저도 그 수식어들을 모두 제외한다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약 반세기에 걸쳐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긴 기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영토적인 관점에서 솔로몬 이후에 최대의 번영을 이뤘다라는 말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로보암 2세의 업적에서 우리는 주목하게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로보암 2세의 행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솔로몬의 때와 같이 회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측면과 함께 이러한 영토의 회복은 여호와의 긍휼과 또 은혜가 있었다는 측면을 26절과 27절이 증언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였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구제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친히 도우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측면보다는 그들에게도 회개와 용서, 또 회복과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기 전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스라엘이 나눠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면서 시작하셨고 여로보암 2세기까지도 계속해서 그러한 기회는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은 왕에 대한 평가에 있어 긍정적인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부정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여로보암과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시며 번영의 기회까지도 북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긴 세월이지만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짧디 짧은 이 기록은 이제 일반적인 결론 공식으로 마무리됩니다. 28절에서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일반적인 결론 공식에도 여전히 영토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다메섹을 회복하며 하맛을 회복했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북쪽 영토까지 확장해 나갔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조금 전 언급을 미뤘던 아샤라의 엘랏 건축에 대한 기록이 바로 여기에 함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영토적으로 매우 팽창했다는 점을 함께 보여주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남유다는 에돔을 정복하고 엘랏을 건축하며 남쪽 홍해에 닿을 정도로 그 영토를 확장했고 북이스라엘은 다메섹과 하맛, 북이스라엘의 끝까지 그 영토를 회복했다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여로보암 2세의 영광이 솔로몬 때와 같이 매우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함께 이 본문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샤와 요아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이 세 명의 왕을 통하여 열왕기의 기자는 아마샤와 요아스 그리고 아마샤와 여로보암 2세를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유다와 이스라엘이 전쟁이라는 미시적 차원에서 아마샤와 요아스를 비교합니다. 왕권을 잡은 아마샤가 휘두른 복수의 칼은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절제된 칼이었습니다. 그렇게 보기 시작한 그의 칼이었지만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라는 결과를 얻자 교만함으로 변하여서 르호보암에게 전해진 여호와의 말씀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요아스는 이 전쟁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아마샤의 교만은 도전으로 이어져 패배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선한 왕이라 일컬음을 받은 아마샤의 죽음은 악한 왕이었던 요아스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아들이 포함되어 있는 무리에 의하여서 쫓기다가 반역의 칼끝에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복수의 칼로 시작된 그의 왕권은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반역의 칼이 되어 다시금 그에게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치라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아마시아와 여로보암 2세가 다시 한번 비교됩니다. 그들의 통치를 시작하며 언급되는 소개 공식 속에서 우리는 남유다의 번영과 또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상반되는 결론 공식으로 그들의 통치가 맺어지게 됩니다. 아마샤는 정직한 왕으로 소개되었지만 반역에 의한 죽음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악한 왕으로 소개되었지만 북이스라엘의 최대의 번영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샤의 기록은 매우 길었지만 여로보암의 기록은 매우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의 깊이는 도리어 여로보암 2세가 더 깊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마샤의 패배에 관한 이야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여로보암 2세의 성공에 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참여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주권적 역사 참여는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게 됩니다. 비록 여로보암 2세는 악하게 행동했지만 여호와의 역사 참여는 북이스라엘의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자신의 번영이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해 무기또에서 주전 8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 한 인장이 발굴되었습니다. 이 인장은 표효하는 사자상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그 사자상 위에는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기록되어 있었고 아래에는 르호보암의 종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인장이 누구의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쉐마라는 이 두 글자는 매우 의미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엘하드. 신명기 6장 4절은 지금의 유대인들도 가죽 뒤에 새기고 늘 지니고 다니며 묵상하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악한 왕에 해당하는 여로보암 2세의 종이라 기록된 인장에 들으라에 해당하는 이 쉐마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여로보암 2세가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인정하는 데에서 벗어나 그 주권에 자신의 나라를 맡기고 신앙을 정비했다면 또 다른 결과가 이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가 여호와의 주권적인 역사 참여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여호와께로 자신의 삶을 돌렸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영토에 가득 찬 하나님의 긍휼에 그가 기대어 굳건히 서서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여호와의 율례와 명령을 지켰다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에게 약속된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또 북이스라엘에게 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의 기자는 요아스와 여로보암 2세와 비교되는 아마샤의 메시지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첫째로 아마샤를 왕으로 세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게 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마샤의 패배, 요아스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말씀의 검을 들고 내면적으로는 개인적인 욕심을 잘라내고 또 외면적으로는 말씀과 대치되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끊어냄으로써 내 외면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기인하여 공의에 서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기인한 이 공의의 검에 교만이 입히지 않도록 스스로 살피며 계속해서 기도의 숫돌에 검을 갈라고 또 우리에게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말씀으로 말씀의 검을 준비했지만 그 검을 계속해서 가는 것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함에 빠져 그 검을 잘못 사용했고 검이 녹슨지도 모른 채 적에게 달려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나의 상태를 계속해서 돌아본다는 관점에서 우리의 검을 연마하는 과정을 기도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잘 만들어진 검이라고 해도 그 검을 계속해서 예리하게 갈아내지 않는다면 무조차도 쓸 수 없는 그런 무딘 검이 될 것입니다. 검의 상태를 점검하며 숫돌 위에 올려 고르게 갈아야 하는 과정은 우리의 상태를 늘 살펴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상태를 묻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를 다잡는 과정이 또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말씀의 검과 기도의 숫돌로 잘 연마된 검을 다룸에 있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참여가 우리 곁에 항상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연마된 검으로 패배하게 하셨다는 기록은 성경 속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와 같이 말씀의 검조차 준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참여는 은혜라는 이름으로 그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마샤 또한 잘 연마되지 않은 검이었지만 그 녹슨 검으로도 에돔으로부터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실패가 거듭될 때는 물론 성공의 가도의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겸손함과 믿음을 겸비해야 합니다. 성공의 가도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은 도리어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을 실패라고 여기면서 잘라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내의 좁은 문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기꺼이 몸을 숙이고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옆에 존재하는 비성경적이고 또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비록 나의 검을 두드리고 연마하며 숫돌 위에 올려 가는 시간이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좁은 문이라는 믿음으로 기꺼이 걸어갈 때 역사에 주권적으로 참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말씀의 검으로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최고의 재료를 받았기에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과정, 곧 좋은 재료를 두드리며 부서지지 않는 칼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다져진 우리의 삶을 기도의 숫돌 위에 올려 세속적 가치관을 잘라낼 수 있는 예리한 검으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 예리한 검을 다룸에 있어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인생을 맡기게 하시고 우리의 성공의 가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믿음 또한 허락하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을 함께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